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 개발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생산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성명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며 중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다음 달 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동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통보했으며 중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중일 평화 우호 조약 40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루캉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방문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높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도 아베 총리가 25일 방중에 일중 평화 우호 조약 발효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다음날 시진핑 주석과 만나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오늘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두 정상 모두 다음 달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다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미국이 관심이 있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아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국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피살 의혹이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미디어와 투자회사들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편집장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 행사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제휴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사주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백악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여름엔 폭염과 태풍, 봄, 가을엔 가뭄, 겨울엔 한파와 폭설. 1년 내내 지구촌 곳곳에선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질 않죠. 자, 그런데 이런 기후 관련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재해 경감 전략기구가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20년간 발생한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건수는 총 6,600여 건으로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전 20년, 그러니까 1978년부터 1997년의 피해액보다 무려 2.5배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보고서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홍수와 가뭄, 혹한 등 자연재해의 심각성과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더 많은 재정적 피해를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걸 보여준다며 기후변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현재 14도로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9도, 신의주는 6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9도, 함흥은 4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반도는 이미 많이 쌀쌀해졌죠. 10월인데도 여름 날씨를 보였던 이곳 워싱턴 DC도 오늘은 가을 기분이 나는데요. 파울로 누띠니가 부르는 Autumn, 가을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now. That's my love, well, I found somehow. Cause you still live on in my father's eyes. These autumn leaves, oh, these autumn leaves, oh, these autumn leaves are yours to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열릴 전망입니다. 통상 대치를 비롯해서 두 나라 사이 쟁점들이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피살 의혹 사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야기, 그리고 터키의 2년째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열릴 전망이라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기로 두 나라 간에 합의했다고 11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들이 이 신문에 밝힌 내용인데요. 양국 사이 통상과 외교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을 정상 간의 대화로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군요.
예, 아직 합의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알려졌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이 G20 일정 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이 두 나라 당국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미국에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또 중국 쪽에서는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회담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커들러 위원장은 11일 경제전문방송 CNBC 인터뷰에서 회담 추진에 관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당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1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루캉 대변인은 양국이 각급 간 대화와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게 두 나라의 이 경제 당국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통상 갈등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회담이 성사되면 두 나라 당국 간의 통상을 주제로 논의하는 게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었지만 무산됐고요. 이달 중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미중 외교안보 대화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통상 문제에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한다지만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예정된 대화 일정을 모두 취소시켰다고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알려진 대로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통상 대치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침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들고 나와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 미중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5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1,300억 달러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의 4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정부가 총 2,500억 달러 규모, 이 중국산 수입품 절반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겼지만 이 중국의 대미국 무역 수지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어느 정도죠?
예, 지난달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본 흑자 규모가 3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12일 발표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데요. 역시 최고치였던 전달에 310억 5천만 달러에서 또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흑자를 누적시킨 액수도 22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2천억 달러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흑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 신규 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나 늘었는데요. 반면 미국에서 수입한 액수,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1%나 줄어서 130억 달러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고 있군요.
네, 여러 언론과 기업, 투자자들이 사우디가 주최하는 투자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디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우디 왕실이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살인을 비롯한 인권 침해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표결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사우디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 지금 국제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보고 가죠.
예,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고자로 그동안 사우디 왕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일 터키 국적인 약혼자와 혼인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습니다.
네, 터키 당국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에서 볼일을 보고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사우디 왕실이 현지에 보낸 암살범들이 영사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카쇼기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터키 당국은 또 카쇼기 씨가 실종된 날 사우디 요원 15명이 터키에 입국한 폐쇄회로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사우디 측은 영사관 내부까지 공개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살해 당시 정황을 담은 동영상과 음성 녹음을 터키 정부가 확보했고 이 사실을 미 당국자들에게 알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총영사관 안에서 진행된 신문과 고문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당국이 이 자료를 확인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그래서 터키 측이 영상과 음향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적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 국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했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very seriously. I don't like it at all. Now, you know, you don't have American citizens, but that i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면서 미국 시민이 결부된 사건은 아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언론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끔찍. 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 가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카쇼기 씨 실종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 요구도 수용을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일단 보였는데요. 11일 오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 열린 자세지만 무기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spending $110 billion on military equipment and on things that create
사우디는 미국에서 1,100억 달러어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이는 결국 미국의 방위업체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서 1,100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으로 특히 미국의 중동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매우 좋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에서 오랫동안 구금된 미국인 목사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2006년 쿠데타 기도 연루단체를 도왔다는 혐의로 2년째 현재 터키에서 구속 중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석방 문제가 최근 미국과 터키 사이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2일 열리는 공판을 통해서 브런슨 목사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터키 법원이 브런슨 목사의 혐의를 일부 기각하고 석방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최근에 백악관과 터키 당국이 직접 비밀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특히 이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브런슨 목사 석방 대가로 이 터키에 대한 제재와 경제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봤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제재와 경제 압박은 어떤 내용이죠?
미국 정부는 브런슨 목사 구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터키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두 배로 올려서 각각 50%와 20%씩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터키의 철강 수출이 사실상 막힌 데 맞춰서 이 터키 화폐인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했고요. 이 터키 경제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브런슨 목사가 석방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과 터키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예, 두 나라 당국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과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은 일체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브런슨 목사 가족들도 이 언론의 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다만 헤도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비밀 협상이라든가 양국 간 합의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버트 뮬러 특검이 보낸 서면 질의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몇몇 미국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미국 안에서 20번째로 사형제도를 없앤 지역이 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밀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1년 반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12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특검이 질문을 보냈다면 이 대면 조사는 안 하는 건가요?
네, 대면 조사 대신 결국 서면 조사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달 언론에 뮬러 특검이 1차 서면 조사 뒤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서면 조사도 진행되는 겁니까?
네, 줄리아니 조사는 변호사는 지난 9일 로이터통신에 1차 조사 내용을 보고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어떤 질문을 보냈는지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리아니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 관한 질문에만 답하고 사법 방해 부분은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내통 혐의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게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인데요. 이 혐의를 현재 뮬러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줄리아니 변호사가 언급한 사법 방해 혐의는 뭡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가 이 내통과 사법 방해 혐의 두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사법 방해 혐의는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자 연방 수사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 사법 방해 부분과 관련된 이 대표적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일이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능력이 없어서 해고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회견에서 이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자 결국 코미 전 FBI 국장 해고가 특검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빠진 데다가 이 FBI 국장까지 해고되면서 결국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전격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을 출범시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출범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걸 꾸준하게 추진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특검이 대면 조사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협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면 조사를 꺼린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꼬투리를 잡힐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계속 대면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 8월에는 미국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서둘러 대면 조사에 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직접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면 조사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변호인단 권고가 따랐는지 결국에는 이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는 했지만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줄곧 마녀사냥으로 부르면서 이 특검이 조사하는 내통 그리고 사법 방해 혐의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11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는데요. 이 판결이 워싱턴주 사형수 한 명이 낸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워싱턴주에서는 사형이 금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고요.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형벌이 종신형으로 바뀝니다. 지금 워싱턴주에는 사형수가 8명이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다수 의견을 보면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자의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에 따라 사형이 선고된다는 증거가 있다고 다수 의견은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이 특히 이 사형이 범죄 발생지, 이 거주지 담당 정부, 사형 집행 예산 확보 여부, 그리고 이 피고인 인종에 따라서 종종 불공평하게 적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없는 주가 얼마나 됩니까?
워싱턴 주가 20번째입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지역이 법을 만들거나 법원 판결 그리고 주지사 명령으로 이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형을 없앤 워싱턴 주도 주지사 명령으로 지난 2014년부터는 이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지난 2009년 이래 워싱턴 주를 빼고 모두 4개 지역이 사형 제도를 없앴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이 사형 제도가 있는 지역이 꽤 많군요.
그렇습니다. 30개 주가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예.
연방법에도 아직 사형 규정이 있고
예.
군사법원에도 사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형 집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 1999년에 사형이 모두 98건이 집행됐었는데요. 작년에는 모두 23건만 집행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이래 미국 안에서 실제로 사형한 집행한 지역은 10개 주에 그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형을 없앴다가 부활시킨 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브래스카 주입니다. 지난 2015년에 주의회가 법으로 사형 제도를 없앴는데요. 바로 이듬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이걸 부활시켰습니다.
네.
네브래스카 주가 올해 사형 한 건을 집행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안에서는 처음으로 사형 집행에 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썼습니다.
네, 방금 이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약물 처형 방식을 두고 미국 안에서 지금 논란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이 약물 처형 방식이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비판 때문에 지역의 교정당국이 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게 됐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약물 처형이 비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회사가 주 교정당국에 약물을 팔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지역은 약물 처형 대신에 옛날에 사용하던 교수형이나 아니면 총사령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비행기를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최근에 이 연방 상원 국토안보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레이 국장은 미국 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테러 분자들이 드론을 이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안에서 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 드론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이 체포됐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트 엔진을 단 무인기에 폭약을 잔뜩 실어서 이걸 국방부 청사하고 연방의사당에 충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는데요. 그래서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레이 FBI 국장은 외국 사례를 보고 판단해 보면은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이 미국 안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데 무인기, 즉 드론을 이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네, 니콜라스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드론 공격이 주는 위협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네. 자, 드론이 새로 주목받는 테러 수단으로 떠오른 셈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와 관련해서 레이 국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게 있는데요. 뭐 드론이 구하기가 쉽고 쓰기도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이 비행을 미리 식별하는 체계가 없어서 공격 무기로 쓰기 아주 좋다고 레이 국장은 증언했습니다.
네. 미국 안에 드론이 대체 몇 대나 있을까요?
네,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 1월에 밝힌 건 보면요. 미국 안에서 등록된 드론만 100만 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론이 민감한 시설 위를 비행하거나 수상한 비행을 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답니다. 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존 론 존슨 위원은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2013년에 8건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례가 재작년인 2016년에는 1,700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 정부는 현재 드론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국방부는 이 군 기지를 위협하는 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2017년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군 기지나 국가 유적지, 핵시설이나 기타 중요한 시설 상공에 드론을 띄우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연방항공청 재승인법에는 FBI나 국토안보부가 이 정부시설을 위협하는 드론을 파괴하거나 불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혁명 등 인권단체들은 이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위협을 근거로 이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면 이 조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만 눈물을 거둬요. 우리는 모두 다 혼자니까요. 이렇게 노래하는 We Are All Alone 들어보시죠. 리타 쿨리지가 부릅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me. Neath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Close the window. It can't help but grow old. Roses do, lovers too, so cast your seasons to the wind. And hold me dear, oh, hold me dear. Close the window.
Washington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10월 8일 한국 인천 송도에서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IPCC는 이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막으려면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IPCC가 최근 공개한 지구온난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PCC는 어떤 기구인가?
IPCC는 세계기상기구와 UN 환경계획이 지난 1988년에 함께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직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현재 19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 송도에서 먼저 요약본이 공개된 IPCC 보고서는 3년간 연구기간을 거쳤고 39개 나라 출신 과학자 86명이 주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초안은 약 4만 건이 넘는 평가를 거쳤습니다.
지구온도 상승 상한 섭씨 1.5도의 의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도 상승 목표를 섭씨 2도 이하로 잡았습니다.
Governments mee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nown as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t the end of 2015.
하지만 이회성 IPCC 의장은 지난 10월 8일 한국 송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선에서 묶을 수 있다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목표로 한 섭씨 2도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 기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850년대 이래 섭씨 1도가 올랐습니다. IPCC는 현 추세로는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전세대보다 약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처하지 않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기온이 1850년대보다 3도 이상 오를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섭씨 1.5도와 2도 상승의 차이.
IPCC 보고서는 1.5도 상승과 2도 상승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온이 1.5도 오른 상황에서 폭염이나 폭우 같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2도 상승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very bit of extra warming makes a difference. Differences include increases in mean temperature on land and in the oceans.
IPCC 제2분과의 한스 오토 페르트너 공동의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섭씨 1.5도 상승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종에 덜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가 가져올 쌀과 밀 등의 생산량 감소도 2도 상승 때보다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PCC 보고서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oceans are increasing risks to fisheries and livelihoods that depend on them.
페르트너 IPCC 2분과 공동의장은 또 1.5도 상승이 어업 같은 각종 생계 활동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고 2050년까지 기후 변화에 노출되거나 가난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를 수억 명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공개된 IPCC 보고서는 그 밖에 지구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잡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2도 상승 때보다는 0.1m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서는 해수면 높이 차이 0.1m도 국제사회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열쇠, 이산화탄소.
IPCC 보고서는 기온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꼽았습니다.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reducing emissions of carbon dioxide by about 45% by 2008 to 2010 levels.
프리야드르시 슈쿨라 IPCC 제3분과 공동의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적어도 45%까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년 뒤인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보고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토지 사용, 도시,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급속하고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력 가운데 8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며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생산 작물을 심을 경작지를 호주 면적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라고 보고서는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생산 작물은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물을 말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고기를 적게 먹거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비행기 대신 차나 기차를 이용하거나 차도 전기차를 쓰는 것이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장려하고 집 단열을 잘하는 것도 에너지 사용과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IPCC 제3분과의 짐 스키아 공동의장은 8일 최신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imiting warming to 1.5 degrees C implies changes on an unprecedented scale.
스키아 공동의장은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필요한 각종 과학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탄소 저감 방안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스키아 의장은 촉구했습니다.
Most people in the energy industry regard non-fossil fuel energy sources as supplemental, not as an alternative.
IPCC 보고서는 이런 노력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노력은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잡겠다는 목표가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이 기온 상승 억제 노력을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온 상승 억제 노력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각 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민간 조직들이 기온 상승 억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입니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가 최근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번 중간선거에 테네시주에서 투표할 예정이며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그간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후보를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위프트 씨 글이 알려진 뒤 짧은 시간 안에 젊은 미국인들 가운데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9년 12월 13일생인 테일러 스위프트 씨는 지난 2006년 팀 맥그로우란 노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열린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한 스위프트 씨는 2010년에 이어 2016년 그래미상에 올해의 앨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이런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엔 전 세계 여성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뉴스다라잡기 오늘은 IPCC 지구 온난화 보고서 그리고 미국의 인기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새로운 업무나 취미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죠. 이렇게 능숙해지는 것, 익숙한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Rope 하면 밧줄이라는 뜻인데요. Ropes는 어떤 일을 하는 요령을 뜻합니다. Learn the ropes 하면 요령을 배우다. Know the ropes 하면 요령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ve lived here for 10 years, so I know the ropes. 나는 여기서 10년 살아서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I've never been to France, but my friend knows the ropes. 나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내 친구는 잘 알아. Once you learn the ropes, the job is really easy.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업무가 정말 쉬워. Once you learn the ropes to chess, it's a really fun game. 체스는 노하우를 알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ve lived here for 10 years, so I know the ropes. 나는 여기서 10년 살아서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I've never been to France, but my friend knows the ropes. 나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내 친구는 잘 알아. Once you learn the ropes, the job is really easy.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업무가 정말 쉬워. Once you learn the ropes to chess, it's a really fun game. 체스는 노하우를 배우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오늘은 Know the Ropes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앞서 뉴스 속 인물 시간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가수 이 테일러 스위프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Come in with the Rain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ould go back to every laugh, but I don't wanna go there anymore. And I know all the steps up to your door, but I don't wanna go there anymore. Talk to the wind, talk to the sky, talk to the man with the reasons why. Let me know what you find. I leave my window open, 'cause I'm too tired at night to call your name. Just know I'm right here hoping that you down. I know you by heart.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오늘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끄는 스페인 선단이 70여일의 항해 끝에 결국 아메리카 대륙 바하마 제도에 산살바도르에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2년에 걸쳐 유럽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로 가는 백길을 찾을 목적으로 포르투갈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는 그의 계획이 가망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여왕인 이사벨 1세를 찾아갑니다. 당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에게 선뜻 선박과 자금을 내줬고 결국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니나호와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의 세 개의 함선에 90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후 70일 만인 1492년 오늘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 1937년부터 콜럼버스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제정해 매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미국은 매년 10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12일 오늘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s 등의 노래로 유명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명사 존 덴버가 5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John Denver leaves behind a legacy of music, some of the most beautiful songs in American folk music.
존 덴버는 생전에 자연에 가장 가까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1943년 뉴멕시코주에서 공군 조종사의 아들로 태어난 존 덴버는 11살 때부터 기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 대학을 중퇴하고 가요계에 입문합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 존 덴버는 이후 서정적인 노래를 잇따라 발표해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존 덴버는 이후 환경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일에 관심을 쏟기도 했습니다. 음악인으로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존 덴버는 하지만 1997년 오늘 경비행기를 조종하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부근에 추락해 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